우리가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마음껏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스럽게 또 느껴지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고 아직까지 좀, 다안 풀리셨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같이 조금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지난번과 똑같은데,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하고, 또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구절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쉬운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왕국을 바라며 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우리 1장 1절서부터 해서 지금 쉬운 아홉 번째 시간이 되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휴양의 기간이 되어서 휴양의 장소에서 이제 경배 모임을 같이 했고,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연속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상 휴양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셔서 지난주 시간에 대한 것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장 이렇게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아벨, 에녹, 노아에 이어서 순서상으로는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 생애가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그 시시콜콜한 자세한 얘기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은 꽤 많이 히브리서에 할당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인트가 뭐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냐 하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낯선 나라로 여기면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도둑질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강도 강간을 했다거나 그것이 죄가 아니었고,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것이 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문제인 거거든요.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불순종 때문에 왔던 그 죄를 순종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보다도 2000년을 앞서서 이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모범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순간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였냐? 그건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것. 여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믿음에는 용기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 회개의 개념이 아주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어디로부터 떠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향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옛세상과는 떠나는 것입니다. 옛세상, 아버지의 세상으로부터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회개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Repent, repentance, 회개라는 것의 개념이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켜서 어디 어디로 향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디 어디로부터 돌이켰다, 이건 후회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는 그건 그냥 후회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물질적인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 세상 끝나면 그러면은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줄 알고 그리고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이 정확하게 성경적 회개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한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심을 받는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게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뭐 조로아스터교가 됐든 뭐 마니교가 됐든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허하니까, 내가 뭔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찾아서 발견해 가려는 노력, 이걸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복음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막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나무뿌리 붙잡고 흔들고 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았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이게 복음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복음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들고 뭔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 측면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 간판을 걸어서도 그건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걸 어디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냐? 아담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히려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복음과 관련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전 세상과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중요한 측면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장소인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가 주도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주도해서 이 같이 데리고 나온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해가지고 같이 다 데리고 아버지가 주도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은 뭐냐? 아버지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전 세상인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전 세상과의 단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세상의 그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는 단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걸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구원이 뭔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잘 설명하고 있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구조들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두 번째 포인트인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씨와 관련된 약속. 여기서 씨라는 것은 이제 그 후손이에요. 자손. 씨에 대한 약속과 씨와 관련된 약속과 그다음에 이제 땅과 관련된 약속.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씨와 관련된 약속은 창세기 12장 이제 성경을 좀 같이 펴서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해 보십시다. 창세기 성경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큰 민족을 만들려면 인구가 불어나야 되겠네요. 그럼 자손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가슴 설레는 말인가요? 이게 도대체 시가로 따지면 예. 그런데 이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하나가 성취가 되지 않으면 다른 나머지 하나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서울시 면적만한 땅을 저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걸 줄게 약속해 놓으시고, 저에게 자손을 하나도 안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몇 세대가 흘렀는데도 제 자손이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서울시 전체를 저에게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복이 안 되잖아요. 정복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약속은, 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 약속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실제 살면서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럼 뭘 받았냐는 것입니다. 자, 약속은 두 개를 받았어요. 나눠서 볼 때 자손이 증가할 것이라는 약속과 이 가나안 온 땅이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는 뭘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렇게 다 받고 죽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 식물로 치자면 씨앗 알갱이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제 이삭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놓고 아브라함 평생에 아들 딱 하나 주시는데 그게 이제 이삭입니다. 그것도 몇 살에?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낳은 아들은 분명히 하나는 아닙니다. 몇 명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낳은 아들이 몇 명인 것 같으세요? 많다. 그죠? 하나, 둘, 많다. 예. 네. 총 8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일단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둘인데,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그 아내, 창세기에서는 아내로 되어 있고, 역대기상에서는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고 하는 6명의 아이를 더 낳아요. 아들들을.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면서 낳은 아들들,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도 8명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시나?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너의 유일한 아들, 나의 only son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을. 왜 그러냐? 그것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그 이삭 하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아들은 하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은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8명을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 하나를 주신 거예요. 한 알에 한 알갱이의 씨앗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삭 하나였잖아요. 이삭이 낳은 아들들이 둘이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 근데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2 다음에는 2의 제곱이면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4 곱하기 3이 돼서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보다 더 가파르게 하나님 증가를 시켜주세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평생에는 씨 하나 받았습니다. 약속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 평생에는 그냥 하나 받았다. 땅의 경우는 어떨까요? 땅의 경우는 좀 많이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중에 여기도 하나거든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내 뒤를 이을 씨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겠다. 사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다른 건 빼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하신 것이 맞지요. 15장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15장 18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얘기하는 그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집트의 강은 뭐 이제 사람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일강으로 이거를 이집트의 강을 나일강으로 해석하게 되면 영토 영역이 가나안 땅의 영역이 너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 학자들은 이 나일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에 조금 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땅과 또 붙어 있는 어느 그 지역의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와디 엘 아슈리 뭐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그 이집트의 강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집트의 강은 나일강이에요. 이게 제일 평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그 영역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이 영역이 거의 이제 솔로몬의 영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영역도 이 영역과 이제 겹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여러분 지도 가서 보시면 그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그러면은 소유한 땅이 얼마였냐? 어느 면적 정도를 몇 평 정도를 아브라함이 등기 친다 그러나요 그걸 했냐? 자 창세기 23장에 가 보시면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가지고 이제 좀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곧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으니 마므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면서 죽기 전까지 자기 소유로 가졌던 땅은 얼마냐? 은 400세겔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의 땅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막벨라 굴과 그 밭 일대, 요것만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발 디딜 만큼의 땅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사실은 400세겔에 해당하는 땅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가나안 땅 전체에 비교해 보면 그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신 것과 똑같다. 발 디딜 만한, 발바닥 넓이만한 땅도 안 주신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왜 안 주시지?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엄밀하게 이걸 따져보면 사실 그 땅을 누가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7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워딩입니다.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자손들에게 줄 건데,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는 게, 그 넓은 땅, 그 황량한 땅, 아니 황량하진 않은데 그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그 넓은 땅에 그 대적들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거기를 소유해야 되는데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손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최소한 400년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였거든요. 네 세대 또는 400년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보시면 너와 내 씨에게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아브라함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상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소유한 땅은 발바닥 넓이만도 못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 1, 2년 상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시간은 10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1세기예요. 한 세기 동안을 가나안 땅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뭐 이집트에도 좀 잠깐 내려가기도 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장막, 텐트라는 것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니므롯처럼 어떤 자기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을 구출해 올 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이 군주가 될 수 있는 어떤 도시를 얼마든지 건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막에 거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 땅, 가나안의 온 땅을 상속받을 것을 약속으로 받아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지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넓은 아파트,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서 어떻게 지냈다? 손님처럼 지냈다. 그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도 냈어요? 은 400세겔. 그렇죠. 월세도 내면서 지냈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년 정도를 그 가나안 땅에서 뭐 베델로 갔다가 뭐 마므레로 갔다가 뭐 헤브론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이걸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시간 지나면 여기 다 내 땅 된대 뭐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최소한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다.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이 실제로 내 소유가 되지는 못해. 이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될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우린 이게 뭔지 알고 있죠. 이게 출애굽기를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 이게 이집트로 들어가서 나중에 노예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그 전이에요.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실제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너는 15절을 잘 보시면 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무슨 얘기냐면 너는 그냥 잘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상들에게로 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우리나라 오복으로 치면 고종명입니다. 예, 잘 죽는 거예요.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불법의 그 분량이 차야 되는 기간이 400년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불어나야 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필요한 시간도 400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네 세대를 일단 기한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냐? 너는 평안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충분히 나이 들어서 평안히 죽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 동안에 이 땅이 자기 소유로 실제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거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에 그것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 땅인 건 맞지만 그러나 내 평생의 소유권 등기가 나한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땅이다. 그런데 내 땅이 아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중에 나온 말씀인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14절부터 보시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성경을 처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도 모를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모를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이제 여러 번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모릅니다. 당연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브라함이 최소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거의 1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 땅이 내게 약속된 땅이긴 한데 실제로 내가 사는 이 생애 동안에는 나한테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오는 건 아니야. 그거를 알고 살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약속된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거기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는 창세기 아무리 100번은 1000번을 읽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재조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신약 성경을 쓴 분도 성령님이세요. 물론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 그 밝혀놓지 않으셨던 것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그 마음까지도 밝혀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 뭔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떤 도시를 바라면서 살았대요. 어떤 도시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것을 만드신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어떤 도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장막, 이런 천막, 이런 쪼가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빌딩을 짓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 야곱과 함께 이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바랬냐?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는 어떤 한 도시를 바라면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이제 기초들이 있는 도시 그랬는데, 이 기초라는 게 이제 그, 이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초,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그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 1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그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본향을 찾고 있었다. 본향을. 그런데 그 본향이 자기가 원래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아버지 집이 있던 그곳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부터 보시면 15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를 생각했더라면 거기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왜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내가 그 말만 믿고, 그냥 이렇게 깜빡 속아서, 내가 이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오긴 왔는데, 이거 뭐내 생애에 이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씨를 뭐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씨알 딱 하나 주시고, 이거 뭐여 도대체?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실망을 해가지고 아난 다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1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돌아가려고만 했으면 수백 번을 돌아가고도 남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쪽 본향이 더 이상 본향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그 정말 발 디딜 만한 만큼의 그 땅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아내의 매장지 정도 되는 그 땅만 자기 돈으로 사서 실제 자기 소유가 됐지만 시도 하나밖에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뭘 봤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는 그한 도시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서, 아, 거기가 내가 돌아갈 진짜 본향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이 지구상의 저 중동이라고 불리는 곳에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맞고,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성경의 땅 이렇게 부르는 게 맞고, 그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예, 그거 저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땅을, 뭐, 비록 아브라함, 당대에는 못 받았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았더라. 끝! 이렇게 됐으면, 그럼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거기서 끝내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약속하실 때, 어떤 좋은 곳을 약속하실 때, 비록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영구한 그 어떤 본향, 영구한 실체, 영원한 도시, 완전한 도시, 그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어떤 모형으로서 가나안을 사용하신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으셨을까요? 단순히 가나안 땅만 있으셨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 위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잘못된 약속 이게 사로잡혀서 교회에 이끌려 옵니다. 교회 한번 가봐. 너 병이 났는데, 너 지금 이거 불치병인데, 너 아무 데서도 못 고친다 그러잖아. 교회 가면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병이 낫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게 어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전부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사실 뭐, 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와서는 사실 바뀌는 게 정상이거든요. 바뀌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그런데 그게 안 바뀌어. 그게 안 바뀌고, 이 복음을 잘못 전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약속, 그거에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대. 교회 가면 승진한대. 교회 가면 감기도 안 걸린대. 예. 아파트 당첨도 촉촉된대, 뭐, 예. 애들도 그냥 대학에 촉촉 붙는데,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너 40일 기도해봐, 뭐, 어? 뭐, 온전한 11주 해봐,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굉장히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만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에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잘못 이해한 걸까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땅을 가나안 땅 그것으로만 한정한 그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 본 거예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 1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저 땅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 위에 있는 땅. 그걸 발견하고 내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거기는 더 이상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난 저기만, 저 위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 믿음으로 바뀌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안 바뀐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포인트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이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갔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도시를 짓고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임시 거처인 텐트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뭘 바라봤어요?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그 도시, 그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그곳 저 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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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곳,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거하던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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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야속하리만치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럼 불평했냐? 불평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저 위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했나요? 예수님 믿는 걸 뭐라고 우리가 소개받았나요? 아, 교회 가니까, 아, 그냥 뭐 즐거워. 청년들은 가면은, 아, 연애할 수 있대.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게 왜 나쁩니까? 거기에 애만 머무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소개를 받아서 올 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떠나오는 것입니다. 떠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저렇게 멋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뭘 보죠? 에이, 예수 괜히 믿었네. 옛날 생활, 저 갈대아우로 옛날 생활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뭐야, 하나도 뭐가 되는 게 없네. 예수 믿으니까 더 일이 꼬이네. 아, 차라리 믿지 않을걸. 예수 믿었더니 이거 저기 아버지하고도 재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아주 너무 죽겠네. 아, 나 예수 안 믿는 거로 돌아가고 싶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뭐냐?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다 발견하셨나요? 아멘. 아멘. 예,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그게 발견이 안 돼서 하나님께 불평, 뭐야 이거 가나안 땅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뭐야 이거 씨 하나밖에 안 되죠 씨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얼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